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전략 공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5일 발표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북도쪽 외곽에 있는 호스톰의 공항을 장악했으며 이곳에 공수부대가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러시아군이 서쪽으로부터 키예프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이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군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5일 오전 수도와 다른 지역이 러시아가 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국가에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밤 화상회의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오늘 보는 내 모습이 내가 살아있을 때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수도 키예프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25일 오전 의회에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더 이상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오전 러시아 공작원이 키예프에 침투했으며 첩보에 따르면 자신이 제1의 목표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가질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행동을 침공이라고 부르거나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겨왔으며 군사력을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장해 러시아의 전략적 한계에 도전해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은 이번 위기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서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4일 최종권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에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먼 부장관과 최 차관이 러시아의 이유 없고 정당성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서먼 부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계획적인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침략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먼 부장관은 재앙적 수준의 인명손실과 고통을 불러올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서먼 부장관과 최 차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독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 연방 대법관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대법관은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항소법원 판사를 미국의 116번째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미 연방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역대 대법관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총 5명이지만 흑인 여성이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관은 이번 발표에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지난달 은퇴를 발표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선정을 위해 엄격한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출난 경력과 흠잡을 데 없는 성정 그리고 법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는 후보를 물색해왔다며 법의 공정성과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인의 삶에 미칠 최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후보를 찾았다라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라며 법조계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잭슨 후보는 지난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판사를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전면 개시하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과 같은 적국주의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더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해병대 사령관이 두 나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모든 지역 새벽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전면 개시하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과 같은 적국들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 대결 속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일제히 북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군사 공격이 시작된 14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 북한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과 강력한 지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러시아의 공격에 우리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패했다며 이는 해외 적국들을 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단지 창살의 끄트머리일 뿐이라며 중국과 북한, 이란도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돈영 하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다른 적국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푸틴에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맞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대결이며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서구의 시험대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권국가를 점령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허용한다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이를 분명히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하고 지켜보자식의 외교 정책 전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성을 가속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행동이 아니라 유화책의 일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와 억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붕괴 이후 푸틴의 공격에 대해 조기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위험한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적국은 리더십 결함으로 인한 기회의 창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의 권력과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안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전면 개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지도부를 국제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국의 푸틴과 러시아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고 이런 과정을 촉진한 자들이 최대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더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24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북쪽과 동쪽 그리고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남부 해안으로 상륙하는 등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력에서 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moment, North Korea is assuming an even lowe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룰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주의가 분산되거나 과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명확하고 강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북한 정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김정은과 김씨 정권의 혜택을 위한 특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일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미국의 주의가 분산돼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를 계속 시험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1,900개 상당의 전략적 핵탄두를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 공화국을 병합하면서 이 같은 안전 보장을 묵살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론하는 나라들의 우크라이나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를 리비아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가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정당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이 통상 가장 큰 방해자였다면 러시아는 중국의 방해에 동참하는 조용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경색된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긴장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 유엔의 대북행동에 두 나라가 함께할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엔 안보리가 설립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내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자유와 주권, 국제법 기반의 질서를 지키는 측에 서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을 더 가깝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밀접한 조율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중요한 대응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위협 세력에 맞서 단결해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overt, large-scale invasion of Ukraine.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미국이 한반도에도 여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 대한 공약을 미국이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그런 역량과 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해병대 사령관이 두 나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를 수호하고 철통 같은 동맹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23일 한국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영내 안보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이날 미 해병대 사령관실 에릭 플래너건 공보실장을 통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에서 고위 군 지도자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는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강화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위대한 국가들 간의 철통 같은 동맹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지난 21일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서욱 한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버거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 간 안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또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과 환담하고 한국 해병대 사령부에 방문해 김태성 사령관과도 회동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버거 사령관은 지난 8일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규모 실기동 미한연합훈련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이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며 소규모 훈련을 여러 개 진행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실의 에릭 플래너건 공보실장은 버거 사령관의 연합군사훈련 발언과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병력과 장비 등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B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원활한 대북 송금을 위한 특별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도 유엔 사무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대북 송금 경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 대변인은 24일 VOA에 인도주의적 금융기재, 즉 은행 경로는 2017년부터 작동 불능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경 봉쇄 이후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지어 북한에 국제요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 경로는 인도주의 활동의 주요 장애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국이 이 장애의 특별 해법을 찾기 위해 1718 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차 대변인은 은행 경로 해결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내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노력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여전히 북한 정부를 도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북 송금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hich is why we have continued to suppor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은행 경로 구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묻는 VOA의 질의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 기구 관계자는 최근 V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가장 큰 외부적 걸림돌은 은행 경로 부재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엔을 비롯해 큰 단체들은 송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송금 경로가 없는 것은 대북 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 지연,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도 지난달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국경 봉쇄와 송금 문제를 꼽았습니다. WFP는 23개월 만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식량과 사람에 대한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이 핵심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언제 국경이 다시 열릴지 분명한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거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WFP 활동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줬다며 은행 경로 부재와 여행 제한은 현금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따라서 WFP는 북한 내부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 경로 마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입니다. 2016년 시행된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은 208조 D항에서 이러한 은행 경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과 영사 활동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국의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이 규정, 규칙, 정책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 송금을 허용하는 은행을 한 개 이상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VOA에 인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송금 경로 마련과 관련해 그러한 설계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 find it extraordinarily difficult to make some kind of an arrangement like this.
뉴콤 전 분석관은 은행들이 대북 금융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에 은행을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불법 자금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자금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개입을 꺼렸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아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I just can't see a U.S.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I can't see any international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뉴콤 전 분석관은 그 어떤 미국은행이나 국제은행도 개입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은행 경로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송금 경로는 유엔 1718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요트나 고급차 수입과 같이 돈 세탁, 제재 위반, 부패 행위에 이 경로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무부와 유엔은 합리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송금 경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핵심적인 감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중국은행이나 러시아은행도 유엔이나 재무부의 투명성과 준법 감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말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우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 규명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24일 이번 결의안 초안에 담길 내용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강조하고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결의안은 계속 인권이사회에서 이후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인권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전처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식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결의안이 폭넓은 지지를 얻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고 이후 추가로 미국 등 2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차 방안했던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정치 외교 사안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단결과 추진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And a very important part, since South Korea is the country bordering North Korea, has the most impact from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lso nuclear policies.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각국에 나쁜 메시지를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24일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자국민처럼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he has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because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And so South Korea should be the most powerful voice in the world about what's happening.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이라고 숄티 의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해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미크론이 퍼지게 되면 심각한 보건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동서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저스틴 펜도스 교수팀은 24일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 전파될 경우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펜도스 교수팀에 따르면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28만 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 최소 4만 4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감안한 예상치는 이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펜더스 교수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와 보건의료 시스템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북한과 비슷한 저개발 국가들의 자료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사망률은 2.2%까지 치솟아 사망자 수가 최대 2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와 같은 이전 신종 코로나 변이종보다 전파력이 수배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은 한동안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규모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확진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 단계를 지나 전염 범위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풍토병으로 약화되는 과정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정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집단 면역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지만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면 삽시간에 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점차 풍토병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접종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오미크론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 방역당국이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 시 치명률은 0.5%로 계절 독감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황남희 보건환경분과 상임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은 이유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변이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지 북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의해서 전파가 확 퍼지면 이 중증률이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이전에 델타라든가 오리지널 그 코비드 19 바이러스보다는 약화된 형태이지만 오미크론이 북한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자국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백신 25만 2천 회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코백스가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러시아와의 교역제기 움직임도 보이면서 방역기조도 통제 위주에서 선진적, 인민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에 수용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집단 면역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물량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백스는 다종 다양한 걸 소량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국경을 열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국경을 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비상방역체제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황남희 상임위원장도 백신을 3회 접종하려면 전 주민들이 동시에 맞는다고 해도 최소 석 달은 걸린다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에 따른 방역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백신 지원 의사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백신 접종분 일부를 먼저 제공받은 이후 나머지 접종분을 제공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한다는 정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북한 동향 보고를 전하면서 미국 쪽에서 6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북한 측의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 측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일부 풀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려면 가급적 빨리 전면적인 교역 재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나 노동당 지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안정된 제대로 된 체제 유지를 하려면 주민생활이 향상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손톱 검는 거는 치료하려고 하면서 염통 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군시한적인 지금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설사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풍토병이 된다고 해도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경 봉쇄형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지 북한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뒤 40일 가까이 지났지만 양국 국경무역의 정상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쪽 세관은 여전히 비어있고 열차 운행도 뜸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넜던 조중우이교 일대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23일 자료를 살펴보면 조중우이교의 중국 쪽 부분인 단둥 세관 앞은 주차된 트럭 한 대 없이 회색빛 바닥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수십 대의 트럭이 북한에서 넘어와 대기하거나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춰섰던 곳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처럼 분주한 움직임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이곳 세관에 눈이 쌓인 모습이 위성에 관측됐는데 다음 날인 16일까지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루가 더 지나서야 세관 건물 바로 앞 야적장 일부에 눈이 치워졌지만 조중 우이교로 향하는 길목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쌓인 눈은 21일에야 사라졌는데 제설 작업을 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녹은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온 이후 약 엿새 동안 핵심 교량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그대로 방치한 건 양국 간 국경 통행이 그만큼 위축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달 운행을 재개한 열차의 움직임도 최근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달 17일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북한 의주 비행장 서쪽 입구 부근에서 약 330m 길이의 열차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대북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의 화물열차가 단둥으로 건너갔다가 신의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 방역을 위해 의주 비행장에 멈춰선 이 열차가 위성사진에 촬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민간용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해온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소독시설이 구비된 건물 10여 채를 건설하고 공항 안으로는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이 철도는 신의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선로와 연결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을 잇는 철교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처음 열차가 포착된 이후 이곳에 또 다른 열차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촬영되는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한 만큼 실제 운행된 열차가 있을 순 있지만 전반적인 포착 횟수가 적은 것을 볼 때 과거 수준의 전면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추해 볼 만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2일 지난달 열차에 실려 의주 비행장에 하역된 화물이 한 달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놓인 화물은 지난달 첫 열차 운행 때보다 많아졌지만 처음 도착한 화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38로스는 중국에서 온 화물들이 최소 한 달 이상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 열차들이 화물을 다 싣지 못한 채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주 비행장의 화물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수입 물품들을 장기간 격리하면서 더 이상 물품들을 들여올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지난달 열차를 이용한 북중 무역을 일부 재개했지만 방역시설이 포화 상태를 겪으며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액은 3억 1,804만 달러로 2020년에 5억 3,906만 달러에 비해 약 41%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전인 2019년 27억 8천만 달러의 약 11% 규모고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 50억 달러에 비해선 6% 수준입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중 한인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의 필요성, 일반 국민은 70%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찬성을 합니다. 평통위원께서는 96%, 전문가는 97%. 근데 성별 연령대별이 더 재밌습니다. 여자 40대 분이 가장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남자는 50대 남자가 가장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요. 20대 남녀 모두 60% 미만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특히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52.9%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정부기구인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 협의회가 개설한 평화통일대학원 강좌에서 한운수 노스쇼어 대학 경제학 교수가 2022년 한반도 및 미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강의 내용입니다. 한 교수는 남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에 기초한 평화통일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의 통일 인식을 자료로 소개합니다. 한 교수가 인용한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지난해 4분기 자료에 따르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이유라고 답한 비율은 낮았습니다. 남북한의 동질성에 대해 관심이 낮고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독일처럼 전면적 통일을 바라는 비율이 37%, 북한을 단지 협력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습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 가족보다 돈과 건강을 더 중요시 여겨 개인의 행복이 공공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구절을 인용하며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료 중심의 연구를 강조했고 향후 새로운 설득을 통한 북한과의 공조와 투자, 현실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공공외교, 차세대와 여성의 역할 강화, 정권교체와 무관한 정책과 수익성 높은 사업개발을 강연의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매주 4회 진행되는 평화통일대학원은 민주평통 LA협의회가 주최합니다. 매주 이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이승우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통일로 가기 위한 준비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 뭐 공화당 쪽 부시 대통령이나 뭐 일부 이제 에어컨 쪽 사람들도 그렇지만 북한을 이제 악의 축으로 보잖아요. 국제사회의 어떤 그 규범에 맞지 않으면 군사작전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평화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진보와 이제 보수를 명확하게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반대하는 거는 바로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그 보수적인 아이디어도 좋고, 진보적인 아이디어도 좋고 어떤 정책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전제한 어떤 정책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이나 양으로 봤을 때 그 한반도는 거의 파괴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춘다기보다 평화라는 가치가 중요한 이유와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 정도는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4명의 한반도 전문가를 내세웠고 매주 다른 주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강의, 2022년 한반도 및 미국 경제 전망, 남북관계에 미칠 효과 및 동향에 이어 한반도 평화협력과 주변 강국 실용외교, 북한의 현실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마지막 강의 주제로 세계의 중심 한반도, 북한을 넘어서야 대륙이 열린다입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협력과 주변 강국 실용 외교를 맡은 박종철 한국경상대 교수입니다.
2008년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되고 심화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많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 각국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하여 코로나라든가 생명 안전 문제, 인류가 처한 이러한 생명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그 5G라든가 또 우주 기술, 반도체, 자동차 등 이러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경쟁을 추구하고 있고, 또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문제는요, 러시아, 중국과 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자체도 국익 중심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외교를 취하고 있는데, 향후에 많은 국가들, 특히 그 한국과 같이 급성장한 국가들은요, 많은 숙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자립의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한국 외교가 지나온 길과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될 이번 강연이 해외 한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한인들이 한국 사회를 바르게 이해한 뒤 미국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 있는 해외 한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에 아무리 그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요, 아무래도 워싱턴 내부의 정치에 의해 가지고 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는 데는 한인 동포들의 그 이 도움이 상당히 큽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첫 강의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권성한 부총영사는 강연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주 한인과 해외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 경제가 미국 정치, 그 미국 정치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공공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인적, 그 다음 물적 자원을 공공외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외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외교의 주체와 내용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좋은 평화와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좋은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콘텐츠와 주체.
권 부총영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움츠러든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주 한인 사회는 한국 정부의 공공 외교에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모든 지역 새벽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 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3도, 낮 7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7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4도, 강계 아침 영하 4도, 낮 4도, 기천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그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 8도, 개성 아침 0도, 낮 8도, 사리원 아침 2도, 낮 7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3도, 낮 11도, 장전 아침 4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장진 아침 영하 8도, 낮 0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김책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1도, 낮 2도, 김영권 아침 영하 7도, 낮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7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에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2월 26일 토요일 뷰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증거가 확보되면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개인들을 제재해 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많은 이들은 테러 조직을 만들거나 테러 조직에 금융 지원을 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밝혀진 테러 조직 지원자들을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 내 갖고 있는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들과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테러 조직과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2월 브라질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개인 3명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을 행정명령 13224호에 근거해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야탐 아흐마드 수케리 아흐마드 알마그라비는 알카에다의 특수 임무를 수행했으며 브라질에 지난 2015년 도착한 창립 멤버입니다. 알마그라비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각종 상거래를 하고 외화를 사들였습니다. 알마그라비는 알카에다에 금전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모하메드 셰리프 모하메드 모하메드 아와드는 브라질에 2018년 중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내 다른 알카에다 협력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위조 지폐 작업에 연루됐습니다. 아와드는 또 상파울로에 있는 기업인 에릴리 가구를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아흐마드 알카티브도 상파울로에 있는 또 다른 가구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와드와 알카티브 두 사람은 모두 모하메드 아흐마드 엘사이드 아흐마드 이브라힘을 금전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원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브라힘은 2019년 9월 10일 알카에다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아와드와 알카티브가 소유하고 통제해온 두 개의 가구 관련 업체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브라질에 근거한 테러 조직은 알카에다가 아직 국제적인 테러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제재 조치는 테러 조직의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력해 알카에다를 돕는 금융 지원 세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의 전략 공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5일 발표에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북서쪽 외곽에 있는 호스트멜 공항을 장악했고 이곳에 공수부대가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러시아군이 서쪽으로부터 키예프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이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군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5일 오전 수도와 다른 지역이 러시아가 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국가에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밤 화상회의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오늘 보는 내 모습이 내가 살아있을 때 보는 가장 마지막 모습일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오전 러시아 군자군이 키예프에 투입했고 처포에 따르면 자신이 제1의 목표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가질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행동을 침공이라고 부르거나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겨왔고 또 군사력을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장해 러시아의 전략적 한계에 도전해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은 이번 위기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유럽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5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누구도 러시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우리는 상당한 추가 방어 병력을 나토 동맹 동부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유럽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토드 월터스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나토 대응군을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월터스 최고사령관은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동맹이 이렇게 높은 단계의 준비태세를 갖춘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응군 활성화가 미군이나 나토군이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4일 최종권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과 최차관이 러시아의 이유 없고 정당성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계획적인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침략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재앙적 수준의 인명 손실과 고통을 불러올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단결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셔먼 부장관과 최차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또 독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 연방 대법관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대법관은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국의 116번째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미 연방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역대 대법관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총 5명이지만 흑인 여성이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관은 이번 발표에서 스티븐 버라이어 대법관이 지난달 은퇴를 발표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선정을 위해서 엄격한 과정을 진행했고 이 같은 지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 26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